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답고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말씀, 이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땅 가운데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온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꾸는 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삶을 들여 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람들이 살면서 좀 힘들어하는 일들을 좀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뭐 엄청나게 큰 일보다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좀 싫어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뭐 여러분들도 겪어보셨겠지만 배달음식을 시키고 나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배달음식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은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을 배달을 시켰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한 시간째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기다림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LTE든 5G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 기다림을 줄일 수 있는가. 그런데 그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바심과 그 염려, 이 문제는 아무리 기다리는 것을 빨리 단축시킨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은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일 것이다. 내가 조급해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다림으로서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또 알리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37장부터 시작해서 40장, 41장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뭐 자기가 꾸고 싶었던 꿈보다도 그냥 어떻게 보면 임한 꿈이에요. 그 꿈을 누가 다 좋아했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좋았을 수 있었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꿈 되게 싫어했습니다. 주변에서 싫어하는 꿈을 꾸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겠지요.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리고 그 꿈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마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11년 동안 그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종으로 살다가 그리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 이제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저는 꿈을 꿉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마음껏 꾸십시오. 그런데 이 요셉도 바람이 있었어요.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그는 다시 한 번 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4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만 꿈꾸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또 누가 꿈을 꿉니까? 바로도 꿈을 꿉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싶어 하십니까? 대치동에서 학원을 하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학원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에 네가 뭐가 될래 하는 꿈 이야기를 물어보면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까칠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정신 차려, 이 이야기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바로가 꾸는 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바로가 꾸는 꿈이 있어요. 그럼 바로가 꾸는 꿈은 바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일강에 서 있습니다. 나일강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이집트에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전부를 말합니다. 바로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놓은 것이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것은요, 나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같은 경우는 항상 어디를 보고 살겠습니까? 나일강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 우리가 꾸는 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낸다라고 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게 하신 꿈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보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면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내 꿈이에요. 그건 뭐냐면 야망입니다. 비전과 야망에 대해서 오늘 이 41장은요 이 꿈에 대한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꾸고 있는 꿈, 이 꿈은 어떤 꿈이며 또한 이 꿈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바로가 꾸는 꿈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도 꿈을 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지만 그렇지만 바로는 그 꿈을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그 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바로는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믿는 신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처음에는 정말 이거는 길몽 같아요. 살찐 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길몽이 바로 뭘로 바뀝니까? 악몽으로 바뀝니다. 흉몽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다. 처음 시작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좋은 동기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그 동기가 어떻게 온전히 지켜지십니까? 어떤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돌이키려고 해도 벌써 내가 지나온 일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들어온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때문에 죽게 되죠. 그래서 바로도 지금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가 꾸었던 꿈, 그것도 두 번씩이나 꾸었던 꿈, 두 번 꿈을 꾸었다고 하면 이건 무엇인가 더욱더 더 확증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만큼은 이 바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꿈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 같지 않은데 이게 정말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런 꿈을 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되어질 일을 직접 목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전이죠. 바로는 지금 비전을 본 거예요. 앞으로 닥칠 일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게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얼마나 많은 꿈들을 꾸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많이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가 이날은 이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그가 깹니다. 모든 것을 다 멈출 정도로 깹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옛날과 다른 상태로 다 바뀌어버리는 이 놀라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방을 둘러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다음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로도 똑같습니다.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이 8절에 있는 것처럼 아침이 되어도 아침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번민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꿈 보십시오. 바로가 꾸고 있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꿈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꿈입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죠. 해석하지 못하면 인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바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식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얼마나 바로 왕 관원장의 고민이 컸으면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원장이 도대체 왜 회개를 합니까? 바로 앞에서 죄를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본인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그에게 무엇인가를 지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통해서요? 내 주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보십시오. 그가 회개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40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40장 말씀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니, 사람이 뭐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여기 하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도 하나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관원장의 마음의 태도예요. 관원장이 그 잡혀 있었을 때 자기가 누구한테 히브리 노예 출신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내가 갇혀 있는 것만 해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히브리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소년은 어떤, 그러니까 보디발로부터 그 집에서부터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죄로 여길 만한 일을 했던 그 히브리 소년으로부터 자기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또 두 번째는요, 그 기억조차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원장,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치욕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본인이 얻었던 그 선의가 무엇입니까? 그건 히브리 소년이 아니면 그 종된 그 요셉이 준 선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지금 깨달았을 거예요. 아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당시에 수많은,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술가며 현인들이며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런 능력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조차 무력화되는 그런 꿈이 있다. 그러면 그 꿈은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가 꼭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내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잘 나갈 때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내가 그 감옥에 빠져 있었을 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 처지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도움받았던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그때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새로운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 관원장이 회개를 합니다.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기의 그 내면적인 문제지만 두 번째 죄가 뭐냐면 바로 왕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한다면, 모른 채 하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이 히브리 노예가 누구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또 이 히브리 노예가 하게 된다면 하는 그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요셉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로 여기에 보면 그가 죄를 토설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여기 9절부터 해서 13절에 보면요, 여기에 보시면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단어가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불안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에요. 그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기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내가 더 바랬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을 나는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단어가 술 맡은 관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맡은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중보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불안과 염려, 이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를 맡은 우리들이 무엇을 더할 때요? 더욱더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할 때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 분명히 맡은 자의 사명의 꿈을 꾸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할 때, 여기에 관원장이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함께 할 때 해석되어져요. 이 요셉과 관원장이 함께 할 때 그의 꿈이 해석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의 그 의미와 내용이 해석되어지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그 길을 갔던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내 동료들의 그들의 어떤 그 정보를 들으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을 유일하게 꿈꾸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14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부름을 받습니다. 요셉이 지금 누구의 부름을 받습니까? 바로의 부름을 받습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맡은 자들을 불러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러서 무엇 해줍니까?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얼마나 이 순간을 기대했습니까? 요셉의 자기의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요, 진정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변화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꿈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그 꿈이 더욱더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변화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항변이에요. 요셉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바램을 누구에게요? 술 맡은 관원장. 관원장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주어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계속 자기의 꿈을 주장을 해요. 이것이 내 꿈입니다. 이 꿈 좀 이루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면 이 꿈을 이루게 해 줄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예요. 당신 잘 되면 나도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도와줬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주고 은혜를 나에게 주고 그리고요 내 사정을 좀 잘 좀 말해달라는 거예요. 나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예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요셉이 지금 처한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자기가 해서 이룬 그 옷이 아니에요. 자기가 쟁취한 옷이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 옷입니까? 입혀주신 옷이에요. 그렇다면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위한 옷들의 모습들은 어떤 옷이었어요? 채색 옷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입혀준, 그 아들에게 입혀준 옷이 어떤 옷입니까? 채색 옷이에요. 그런데 그 채색 옷은 어떻게 됩니까? 벗겨지는 옷이에요. 벗겨지는 옷. 그리고 벗겨질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어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데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종의 옷이에요. 그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옷을 덧입혀 주시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수의 어떻게 보면 죄수복입니다. 여러분 꿈 안에 내가 종의 옷을 입고 내가 이 수의를 입을 거라고 하는 꿈을 꾸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가 종의 옷을 입고 수의를 입었던 바로 그 청년이 총리의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 아마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타픽감이겠죠. 근데 모든 것은 다 잊혀집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던 모든 과정들은 그 당사자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꿈꾸고 싶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 이 꿈을 오늘 이 요셉처럼요, 한번 주님께 저 이런 꿈 좀 꾸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중심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전, 그 비전을 하나님 이 시간 붙들 수 있게 하나님 그 은혜 내려주십시오. 비전의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히브리 노예 그에게 수염을 깎이고 옷까지 다 입혀서 구색을 맞춰갖고 청을 합니다. 이 모습은요, 한번 보십시오. 누가 왕이고 누가 종인 것 같습니까? 바로가 어떤 모습으로 아주 겸손해서 자기가 꿈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아 있어서 그가 요셉을 높입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내 꿈 해석해 주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16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요셉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내 꿈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해석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고 그것을 또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잘됨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을 해석해 주실 수 있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또 살게 해 주실 분이시다. 우리가 이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 더 완전한 꿈이 어디 있습니까? 이 꿈만큼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짓되고 헛된 꿈을 꾸시기보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꿈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편안한 대답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이에요. 이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속 시원하게 당신에게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몽, 흉몽인지 길몽인지 이것을 유일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면 편안하게 샬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이 있다면 그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안에는 없습니다. 대신 내 안에 누가 계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샬롬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꾸는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을 이루어냈을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의 평안을 얻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못해도 그것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샬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내가 넉넉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꿈 꾸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또한 이 꿈이 실현되는 그날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바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찾고 찾고 또 찾아도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주변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뭔가를 먹고 먹고 먹어도 그것이 무엇이 없는 모습의 그 소를 봅니까? 먹은 것 같지 않은 소예요. 만족함이 없는 소예요. 아니 먹었으면 먹은 티가 나야 되는데 먹어도 먹어도 티도 나지 않고 계속 먹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우리가 꾸는 꿈이 탐욕을 꿈꾸는 꿈이면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망하는 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살찐 소와 여기에 파리한 소, 이 두 소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꾸는 꿈이 살찐 소와 같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 꿈이 어떤 걸로 바뀐다면요, 파리한 소와 같은 꿈으로 바뀐다면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꿈을 계속 꾸셔야겠습니까? 지금 바로의 문제가 그 꿈 이야기예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는 끝입니다. 모든 사회에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나일강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소와 곡식이에요. 이 문제의 어떠한 그런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것이 비롯되었는가를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그는 끝난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 7년 흉년과 7년 흉년과 같은 이런 삶에 어떻게 보면 이 순환을 우리는 계속 봅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가 이 문제를 또 집어삼켜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또 해결해서 이것 억제를 시키면 또 다른 문제가 이걸 또 집어삼켜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 이 풍년과 흉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석해낼 수가 없고 이 순환의 그것의 고리를 우리가 다 해결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도 말씀에서도 보면요, 25절부터 우리가 32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나옵니다. 요셉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또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이 전달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바로의 꿈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딱 할 때 왜 바로가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바로 주변에는 다른 유명한 사람 없습니까? 꼭 이 어떻게 보면 근본을 모르는 히브리 노예의 그 이야기가 딱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 있고 믿을 만한 이야기로 어떻게 해서 그게 들렸을까? 다른 수많은 사람 이야기보다 바로 이 요셉의 말에 뭐 저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정황은 딱 하나예요. 요셉이 말하는 이 말밖에 없어요. 25절에 이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라는 거예요. 두 개의 꿈이 다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점술가며 또 여기에 보면 현인들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아, 꿈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요셉이 두 꿈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꿈이 하나인데 그 다음 단어가 나와요. 바로 앞에 이 요셉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단어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어느 안전에 있습니까? 바로는 무엇을 믿고 사는 바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다시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꿈은 하나다. 당신의 꿈을 이해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내가 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꿈이 해석되어지고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당신의 꿈이 그것이 어떤 꿈인지를 보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지켜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예요. 무엇이 하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는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 저희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만나야 되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통독할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고 통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처음에는 참 낯설었죠. 그런데 제가 매일매일 제가 6월 30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밤 통독 모임을 했어요. 섬기민과 함께.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모인 자리가 되면요, 거기에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는 풍년의 때를 지나왔다면 그것을 너무나 그리워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흉년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 통독 모임을 6월 30일까지 매일매일 하면서 저희들이 얻었던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는요, 각 통독반별마다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똑같이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어렵다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쉽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만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셨습니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내가 뭐 할 거다? 일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간절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꾸는 꿈 중에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날, 그것을 기다리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그 기다림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입니까? 영원한 시간을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년 풍년은요,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는 그 7년 풍년일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무엇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흉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구는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기근을 만난 것 같고 흉년을 만난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굴의 기도에 있는 것처럼 뭐하지? 거짓되고 헛된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을 요셉에게 주시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너무 부유해서 교만해져갖고 하나님을 잊을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범죄를 할까?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나옵니다. 관한장을 통해서 그 모습이 다 나옵니다. 잊었고 그는 범죄했고, 이것이 내 자아가 꾸는 꿈이에요. 내 성취를 위해서 애쓴다면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 있다면, 야망을 꿈꾸잖아요. 내 자아의 꿈을 꾸면 항상 주변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야 내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요, 7년 풍년, 7년 흉년에 꿔야 되는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풍년일 때 내가 어떤 꿈을 꿉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해야지. 내가 이 풍족함에 내가 길들여지면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더 풍성함이지 이 귀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요? 이 넉넉한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꿈을 꾸시는 거. 그러면 기근일 때는요? 흉년일 때는요? 우리가 그 흉년일 때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어납니다.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라져 보니까요, 내 손에서 빠져나가 보니까 정말 내 안에 남아있는 게 뭔지를 다 알게 됩니다. 본질만 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 거품들이 빠져나가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갈 때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아니면 다 빠져나가 보니까 진짜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의미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준비시키는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흉년이에요. 누가 자녀들이 굶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말씀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요, 한번 보십시오. 그가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그 이야기처럼 명철과 지혜를 부어넣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수감생활한 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 놀라운 능력이 공급되었을까요? 절대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입장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갖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봤더니 내가 어떻게 보면 다시 새 꿈을 꾸게 됐더니 이것이 내가 트레이닝을 받고 이것이 내가 또한 훈련이 되고 연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적기다, 최적의 장소다. 내가 헛된 꿈만 꾸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기울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나에게 준비시킬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주변을 둘러볼 때 이 애굽에 와서 요셉이 그냥 말만 해주고 큰일 납니다. 흉년 오고 흉년 오니까 그냥 그걸로 해석이 끝났습니다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줍니까? 해결 방법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헛된 기대와 헛된 소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명철과 지혜로서 뭐하게 해달라고요? 다스려달라고.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의 기대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내 자아의 그 끌림에, 이끌림에 살아가고 있는 건지 너무 분명합니다. 요셉은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요. 닮아가라. 자기를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할 때 꼭 마지막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처세술 책이 아니에요. 요셉이 증언하는 그 닮아야 하는 바로 그 지혜와 명철의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땅에 보냄받고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으로 입혀놨는데 그 옷이 옷 벗김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팔려가는 그 모습 속에 담겨있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꿈을 꾸어라. 그러지 않고서 이 땅의 기근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그 기근들이 얼마나 그리고 그 풍년들이 얼마나 기만적입니까? 7년 동안은 내 모든 거 다 해줄 것 같습니다. 그 7년 동안 내가 누리면 계속 누릴 것 같습니다. 그 기회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요셉, 어떻게 보면 모형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온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공급하십니다.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망하지 않는다.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입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풍년의 형편이든, 내가 지금 있는 형편이 이 기근과 흉년의 형편이든 굴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섭리하십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삶을 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요셉의 형통은 딱 하나예요. 그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늘 우리가 새롭게 꾸어야 될 꿈은 이 꿈이에요. 형통한 삶을 꿈꾼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매일 내 삶을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삶으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주심으로 내가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멈춰야 될 때는 주님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갈지라도 이것이 나의 야망일 뿐이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꿈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내가 있는 여건과 형편이 이것이 풍년의 자리인지 흉년의 자리인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형통을 구할 수 있는 주님 삶, 주님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꾸었습니다. 하나님, 꾸는 꿈마다 하나님 잘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안 되는 꿈, 하나님 그 꿈을 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왜 나의 이 모든 형편과 여건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꿈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이 일들 가운데서 내가 또 무엇을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길이 막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이 막혀서 하나님 어디인지 하나님 분별이 되지 않는 하나님 이 세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꿈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손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준비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좀 살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새 꿈을 하나님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은 살려내는 일입니다. 주님의 꿈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나눠주는 일이고 하나님 또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서 하나님 주님 증거되는 삶을 살기로 원하오니 우리의 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숨을 쉬는 그 이유는 하나님 꿈을 꾸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꿈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었습니다. 내 꿈 이루느라고 그 꿈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 꿈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꿈을 꾸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명철로서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꿈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꿈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마다 옆에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가 꿈꾸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꿈을 꾸는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삶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